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연중 제13주간 월요일인 오늘은 염산본당 박상현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8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둘러선 군중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그때 한 율법학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스승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가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라.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13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라 하시며 제자됨의 본질에 대해 말씀하시고 어떤 가치를 따라야 하는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베푸실 미래의 신비들에 대해 군중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더 자세히 드러내 주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혹시 당신 주위에 모여든 많은 군중 때문에 제자들이 꼭 필요한 가르침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하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제자들이 현세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속된 것에서 거룩한 것으로,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건너가도록 하려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때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스승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약속합니다. 율법학자의 말은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 어리석은 짐작입니다. 주님께서는 최후의 순환과 저승으로 내려가심과 하늘로 올라가심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헌데 인간의 나약함으로 예수님께 못된 일을 꾸미던 이들인데 정말로 그분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자신의 나약함과 교만함을 살필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 저는 당신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율법학자는 아직도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 교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설익은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고 나약한 사람은 철저한 실천에 더디다. 다른 사람의 열매를 훔치면서 자기 죄는 숨기고 싶어하는 여우 같은 자들의 고백은 은총을 얻지 못한다. 율법학자와 대화를 마치자 예수님의 제자 중 어떤 이가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가르침이나 부모가 돌아가셔도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받드는 것이 부모를 받들어야 하는 의무보다 앞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느님을 섬기려면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다른 모든 것보다 하느님을 위에 두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또한 죽은 것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영적 의미가 담긴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있는 이들을 위하여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어머니다 하셨습니다. 하느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는 누구든지 가족의 유대나 다른 무엇을 이유로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죽은 이를 장사 지내는 일을 실제로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아있게 하는 하늘나라를 알리는 일을 앞세우신 것입니다. 바로 하늘나라와 관련한 일보다 우리에게 더 급한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고 하셨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시고 낮추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길 안에도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너는 나를 따라라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십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던져버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가장 으뜸에 모시는 신앙인의 삶을 살도록 애써야 하겠습니다.
일본교리 조용관 신부입니다. 성품 성사란 하느님과 세상을 위해 봉사하도록 특별히 선발된 사람들을 사제로 서품하고 그들에게 직무를 수여하는 예식을 말합니다. 성품 성사로 받는 사제직은 세례 성사를 통해 신자 모두가 받는 일반 사제직과는 구분됩니다. 오랜 준비 과정을 거쳐 성품 성사를 받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성직 사제단의 일원으로 입적되고 지도자의 자격으로 임명되며 사제로 출성되어 봉사자로서 맛가진 삶을 살도록 성화됩니다. 성품 성사 예식은 주교의 안수와 장엄한 축성 기도로 거행되는데 이는 서품된 사람들에게 그 직무에 필요한 성령의 은총을 내려주시도록 하느님께 청하는 것입니다. 성품 성사를 받는 사제에게는 영적인 표시인 인호가 새겨지기 때문에 평생에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그린CD에서 펴낸 김대봉의 불량 목수 가운데 곱사 등이 노송의자, 누렇게 죽은 소나무가 처마 위에 닿을 듯 쓰러져 있다. 가까이 다가가 쳐다보니 느슨하게 등이 굽은 곱사 등이 노송이다. 늙어 보이는 소나무는 토지로부터 뿌리를 드러내고 휘청대는 것처럼 간신히 서 있다. 내버려 둔다면 얼마 안가 썩기 시작할 것이다. 만약 썩어서 지금보다 더 누우면 처마에 부딪힐 것이다. 누군가는 이미 죽은 나무가 썩든 어쩌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죽은 나무가 썩기 전에 베어서 잘 보관해두면 언젠간 쓸만한 목공예 재료가 될 수도 있다. 그리하면 비록 죽은 나무이더라도 다시 새로운 삶을 줄 수 있겠지. 그 길로 나는 집에서 양날톱을 들고 노송이 있는 곳으로 갔다. 혼자 들 수 있는 길이로 자르니 두툼하게 나왔다. 하나씩 들고 공터로 가져가 꺽쇠로 단단히 잡고 반으로 켠다. 그리고 사포로 잘 다듬은 뒤 다리를 만들어 이어붙였다. 이제 느슨히 등이 굽은 곱사등이 노송은 걸터앉을 수 있는 의자가 되었다. 곱사등이 노송 의자는 이곳에 이사와 처음으로 만든 목공예품이다. 산중턱에 자리를 잡고 노송 의자를 놓는다. 이따금씩 여기에 앉아 석양이 지는 것을 바라본다. 석양은 언제 보아도 예쁘다. 하지만 해가 지는 것을 보면 왠지 모르게 슬픈 기분이 든다. 예쁜 것을 보고 있는데 어째서 마음은 점차 허전해질까. 그렇게 빛이 질 때까지 쉼을 이어가면 처음엔 복잡하던 마음도 후련해진 기분이 든다. 목공을 쉬는 날엔 늘 이곳에 홀로 앉아 그저 석양이 지는 걸 가만히 바라본다. 나는 잠시 이대로 곱사등이 노송 의자에 앉아 나의 60년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좋은 날도 있었고 힘든 달도 있었다.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었다. 아무렴 어떤가, 지금의 나는 이미 나인 걸. 괜찮다면 잠시 곁에 앉아 들어보시길.
교회 봉헌 축일의 화답송입니다. 로쿠스 이스테. 주님께서 세우신 이 장소라는 곡 실황 연주 음반으로 들으시며 월요일 성음악 산책 문을 열겠습니다. 교회 봉헌 주기례의 독서 화답송이었죠. Locus Iste. 주님께서 세우신 이 장소라는 곳 실황 음반으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이제는 베를리오즈 작곡의 떼대온 감사가 작품으로 22번에 있는 합창곡 영광의 왕이신 그리스도님이시여 크리스테 렉스 글로리의 라틴어 텍스트 소개해드립니다.
샘 평화의 소리 KCR 열린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에지큰등 칼리지 다네모라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교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2025년 상반기 국내외 종교계의 최대 이슈는 레오 14세의 새 교황 취임이었습니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4월 21일 선종했습니다. 이어 레오 14세가 지난 5월 18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신임 교황으로 즉위했습니다. 레오 14세는 2002년, 2003년, 2008년, 2010년 등 한국을 네 차례 방문할 정도로 각별한 인연이 있는 인물이어서 국내에 관심이 더욱 높았습니다. 레오 14세가 과거 한국을 찾았을 때 직접 만났던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한국 지부 이기훈 수사는 이동하실 때 전용차보다 전철을 이용할 정도로 옆집 아저씨처럼 소탈하신 분이라고 기억했습니다. 서울대교구 정수택 재주교는 새 교황님께서 가톨릭 사회 교리를 정립한 레오 13세 교황을 계승하기 위해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인간과 여성, 노동 문제에 대한 가톨릭 사회 교리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반영해 레오 14세라고 교황명을 정하셨다고 본다고 해석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미국 시카고 출신으로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시카고 관구 소속입니다. 그는 2027년 세계 청년대회 서울에서 한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며 방북 등 한국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할에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패시피카 의학협회는 공공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다는 주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테프니 코키리는 공공자금이 부적절하게 와나오라 위임 서비스에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패시피카 퓨처스 리미티드를 포함한 두 개의 기관에서 자금이 잘못 사용되었다는 주장과 관련이 있으며 모아나 파시피카가 파시피카 의학협회와의 와나오라 계약을 통해 연간 77만 달러를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시피카 의학협회 그룹 의장 카키 마우아테는 프로럭비팀을 지원하는데 공공자금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우아테는 우리는 공공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다는 어떤 주장도 강력히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모아나 파시피카는 2024년 7월 1일 파시피카 의료협회 그룹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모아나 파시피카 자선신탁이 정식으로 설립돼 전문 럭비팀과 모아나 파시피카 커뮤니티 스포츠 프로그램을 둘 다 보유하게 됐습니다. 우려는 이번 주에 발표된 테포 마타카나가 자금을 지원한 마오리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는 광고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일부 망명신청자 및 이민자를 전자적으로 감시하려 하며 비행기를 통한 대규모 망명신청자 도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벽 급습조사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고 해외에서 발생하더라도 이민자에게 일자리를 주는 대가로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민장관 에리카 스탠포드는 전자감시가 보안 위험을 초래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이민자 및 망명 신청자에게 구금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제 추방 전에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법안은 4월에 도입됐으며 스탠포드는 RNZ과의 인터뷰에서 전자감시가 3년 전 빅토리아 케이시가 진행한 검토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보고서는 교정시설에서 망명신청자를 장기 구금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잘못된 일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스탠포드는 현재로서는 구금이라는 지나치게 가혹한 선택지와 너무 느슨한 세 가지 요건, 거주, 보고 요건에 기반한 관리 방식밖에 없다며 그 사이에 해당하는 중간 단계가 사실상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망명신청자는 비자를 통해 뉴질랜드에 입국한 후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작년에는 144명이 승인됐습니다. 이들은 UNHCR을 통해 매년 1,500명 수용되는 난민 쿼터와는 별개로 후자는 입국 시 이민 난민 및 영주권자로 인정됩니다. 새 법률에 따르면 구금 또는 전자감시에 대한 결정은 지방법원 판사가 하게 되며 망명신청자에 대한 구금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엔젤 퍼스트 소속 국회의원 타냐 언코비치가 국회에서 사임했습니다. 뉴질랜드 퍼스트 비례대표 국회의원 타냐 언코비치가 사임했습니다. 그는 민간 부분에서 뉴질랜드 국민을 더 잘 섬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클랜드를 기반으로 활동해온 언코비치는 성명을 통해 공직에서 일하는 것은 큰 영광이었지만 앞으로는 민간 부문과 코칭, 컨설팅 분야에서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 언코비치는 라이프 및 비즈니스 코치, 대중연설가 그리고 저자로 활동했습니다. 조선연설에서 언코비치는 노인들에 대한 존경심이 자신을 뉴질랜드 퍼스트 당으로 이끌었다고 밝혔습니다. 비례대표 명단에 따르면 그녀의 뒤를 이어 상업개발 컨설턴트 데이비드 윌슨이 다음 순서입니다. 언코비치는 국회에서 사회복지, 경제개발, 과학 및 혁신 분야의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피터스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글에서 언코비치의 결정을 아쉽게 생각하지만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냐는 당과 국회의 소중한 자산이었으며 그녀의 독특한 목소리, 강인함, 그리고 뉴질랜드 국민을 돕고 당의 가치, 철학, 원칙을 대표하고자 하는 열정은 큰 기여였다며 우리는 그녀의 앞날의 모든 행운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경찰, 구급대원, 소방관, 교정직원 등 1차 대응 요원에 대한 폭력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새 법안에 따르면 고의로 상해를 입힐 의도로 공격한 경우 최대 5년, 실제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는 3번 실수면 끝인 3 스트라이크 제도에 따라 의무적인 최소 형량이 적용됩니다. 현재 경찰관에 대한 폭행에 적용되는 조항은 구급대원, 소방관, 교정직원 등으로 확대되며 이 경우에도 최대 3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이러한 조치가 전적으로 적절하다며 위험한 상황에서도 시민을 돕는 이들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폭력에 대한 명확한 처벌과 무관용 원칙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2020년 뉴질랜드 퍼스트가 발의했다가 부결됐던 법안을 기반으로 하며 현재는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당과 경찰협회도 이번 법안의 취지에 동감하며 법적 보호뿐만 아니라 근무 환경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보건부가 주류 산업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촉 지침을 마련합니다. 이는 보건 당국자들과 주류 로비스트 간의 지나치게 밀접한 관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RNZ 보도에 따르면 보건부 산하 공중보건국의 간부 로스벨은 주류 로비스트들과 자주 접촉하며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이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 음주 지침 개정 작업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공개된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로비스트들은 태아 알코올 스펙트럼 장애 대응 계획 초안과 주류세 투자 계획안에도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클레어 멜스 박사를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우호적인 소통이 공중보건 정책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건부는 담배 산업과 달리 주류업계는 정책 결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있다며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주류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연간 9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편 업계는 스매시드 같은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조하며 정책 결정에 더 많은 참여를 요구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자료는 정보공개법 조항에 따라 여전히 비공개 상태입니다. 이번 주 태스먼과 넬슨 지역에 또다시 강한 비바람과 천둥 번개가 예보되면서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수요일 밤부터 금요일까지 강풍과 함께 폭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며 기상특보와 경보가 추가로 발령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주말 기록적인 강우로 인해 광범위한 침수와 재산 피해가 발생한 데 이은 것으로 기상청의 헤더 키츠는 예보가 예상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미첼 민방위부 장관은 조기 경보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역의 복잡한 지형을 이유로
강우 레이더 설치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테스먼 지역의 팀 킹 시장은 특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광범위하고 심각하다고 전하며 홍수 피해 복구 작업 중 5대째 홉 농사를 짓던 피터 라이슨 씨가 나무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농민들은 논밭과 기반시설, 생계수단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으며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넬슨 씨와 태스먼 지역 주민과 사업자, 비영리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 구호 기금 마련이 마련됐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9일 다음 달 8일 종료되는 상호 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묻자 아주 간단하며 우리는 편지를 보낼 것이고 지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발표한 무역 상대국별 상호관세 효력 발생일인 같은 달 9일, 90일간 유예했고 이후 미국은 국가별 무역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일본에 대해 서한을 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는 대신 미국은 수백만 대의 일본 차를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그것은 불공평하며 그것을 설명하고 일본은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며 일본과 큰 무역 적자를 갖고 있고 그들은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램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The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주, 알바니 하나론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의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성경약방과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석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오늘은 함께 생각하기 위해서 대화에 대하여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대화에 대해 생각해보고 또 성경 본문을 통해 대화가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있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잘 들여다본 다음에 성경으로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대화에 대하여 이러한 주제를 위해 읽을 성경 본문은 오늘은 특별하게 신약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한복음서인데요. 요한복음서 1장 14절에서 1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대화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화가 무엇일까요? 대화를 위해서는 한 사람 이상이 필요하겠죠. 혼자서 하는 그 혼잣말이라고 할지라도 내 자신을 상대방으로 두고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대화를 한 것이니 당연히 대화를 위해서는 한 사람 이상, 두 사람 이상이 필요합니다. 대화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하고 뭐 서로의 생각을 알아듣고 지식을 나누는 측면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지평들을 잘 생각해 보면 대화를 한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생각해 보면 각자가 간직했던 기억과 또 각자가 체험했던 만남들을 나누는 것이겠죠.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함께 나누고 기억과 만남을 나누면서 또 다른 기억, 또 다른 만남, 그리고 새로운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그런 것이 바로 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둘이서 만들어가는 역사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대화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리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하는 모든 대화에는 이렇게 시간과 공간, 기억과 만남이 깃들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고 나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충만해지는 경험도 들기도 하지만 거꾸로 불쾌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에는 모르긴 몰라도 누군가가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그 소통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가 마치고 난 이후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지는 않나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말을 한다는 것, 일방적으로 나의 생각과 주도권을 가지고 대화라는 장에서 나의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는 것,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만 늘어놓는다는 것,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늘어놓는 말을 강요받아 경청하도록 함부로 이끌어진다는 것은 그래서 대화라고 부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폭력적이기까지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이루어지는 대화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러 가지의 요소가 있겠지만 뭐 한 다섯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이고 제가 성찰하면서 정리한 내용이니 한번 들으시면서 본인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잘 이루어지는 대화의 속성이라고 한다면 먼저 잘 듣는 것, 경청을 당연히 전제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과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쏟아내기만 한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선전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광고들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죠.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 사람들의 귀를 묶어두려고 그렇게 현대의 많은 광고들과 이야기들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이루어져야 할 대화, 잘 이루어진 대화는 경청, 잘 들어야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잘 들어야만 그것과 맞는 나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나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들이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잘 듣는 것은 꽤나 어렵습니다. 이 잘못 듣게 하는 것은 많은 경우 내가 하고 싶은 말이랑 또 내가 취해 있는 하고 있는 이 생각 때문에 잘 못 듣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의 말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한다 해도 잘 못 알아듣게 되고 듣더라도 귀만 울릴 뿐 귀를 넘어 마음속에 영혼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대화를 하면서도 하고 싶은 말들을 찾느라 또 상대의 말을 그래서 흘려버리거나 그의 감정과 의도, 그가 그러한 말을 했던 그 숨은 의도나 그 감춰져 있는 마음까지 잘 쫓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말과 생각에 몰두하다 보면요. 그래서 잘 듣는 것은 그를 대하는 나의 태도와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와 대화를 하고 싶은 나의 마음에 충실하다면 그리고 그와 대화를 온전히 하고자 한다면 그의 의견과 그가 만들어낸 세상이 궁금하다면 우리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듣는다는 것은 아이와 같은 궁금함으로 가득 찬 호기심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나와 함께 말을 나누는 그를 믿고 있는 순수한 호의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잘 듣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경험,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대화의 경험을 우리는 한 적이 많이 있죠. 그래서 대화는 잘 듣는 것, 그를 궁금해하고 그에게 마음을 열어 그의 생각과 그의 생각을 듣기를 바라는 그 선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 잘 이루어지는 대화의 또 다른 속성이 있는데 바로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만 대화를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막상 대화를 시작하고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나의 말에 대응해서 반응하는 그의 말에 거꾸로 반박하느라 급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경우 말을 하던 내 자신이 말을 하는 그 내용과는 별개로 다른 것을 원하고 있었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성격이나 말하는 기술과 이런 소통이 관련 있어 보이지만 많은 경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성찰하지 못했을 때 제대로 말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말이 많고 적고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그 솔직함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말을 통해서 다시 듣게 된 나의 말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 말에 반박하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자기가 한 말에 되려 거부감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화는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직면하고 그리고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 안에서 원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 그것을 직면한다는 것은 그만큼 말하는 사람의 겸손함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태도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화를 하고 있지만 상대방에게서 내가 바라는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지 나의 말에 화답하는 그의 말에 다시 귀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잘 이루어지는 대화는 마치 춤을 추듯이 양보와 나아감이 필요로 하는 마치 춤과 같은 그런 대화인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 일방적인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상대의 발을 함부로 밟는 무례한 춤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사랑해달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떼쓴 그 모습은 꽤나 자주 바뀌겠지만 사실은 대화를 지속하지 못하게 하죠. 그러한 떼쓴은 대화의 상대자, 나와 같은 동등한 입장의 대화의 상대자가 아니라 나를 보살펴줄 또 다른 엄마를 찾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칭얼거림과 비슷한 대화는 그 어느 것도 통교하지 못하게 하고 대화의 과정에도 대화 중에도 대화가 끝난 이후에도 그 누구의 마음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만족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대화는 서로의 양보와 내디딤을 동시에 필요로 하고 그 양보와 내디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을 요구합니다. 함께 양보해서도 안 되고 둘 모두 나서서도 안 되는 서로 간에 조율하여 조화를 이루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로 대화에 또 필요한 요소는 말하지 않을 용기가 대화를 풍요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갈망을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는 결심, 그리고 그가 함부로 하는 말들에 내가 화답하여 그의 잘못된 허상을 키우지 않겠다는 그 결심, 대화를 그만할 결심이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는 모든 대화의 질과 또 내용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그를 향해서 계속해서 의미 없이 넋두리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화가 아닐 뿐더러 그 넋두리를 하는 내 자신의 마음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대화가 끝나고 나면 대화한 것 같은 인상 때문에 마음이 좀 차지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대화는 거짓 관계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러한 거짓 대화를 통해서 나는 무언가 이득을 원했을 수도 있겠죠. 그의 말을 열심히 듣고 경청하고 화답하는 그런 나의 표면적인 허상을 그에게 심어주고자 애썼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얻는 게 필요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오히려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자리를 떠나는 결단이 오히려 대화를 풍성하게 하고 대화를 대화답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진정한 대화는 그 대화에 대한 성찰, 대화에 대한 반성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말이 무엇인지를 반성하도록 이끄는 것 같아요. 결국 말을 한다는 것,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을 잘 활용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려야만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잘 이루어지는 대화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자기 자신을 그 말과 함께 내어놓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르게 말씀드리면 대화를 잘 했지만 그 대화가 끝난 이후에 나에게 했던 말과는 별개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허상을 쫓아 살아가는 상대의 모습을 본다면 잘 이루어졌다고 하는 대화가 반복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풍요롭게 했던 그 대화도 사실은 거짓이었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게 되죠. 그래서 대화는 그 말이라는 속성 때문에 그 말 속에 자기 자신이 항상 진실하게 묻어나야만 되는 것 같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좋은 대화는 말하는 사람들 그 자체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말하는 만큼 사는 것, 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좋은 대화와 소통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그 직업을 가진 저로서는 여러모로 불편하고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수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말들이 나중에 하느님께서 저에게 얼마만큼 이것에 화답했는지를 물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하느님의 자비에 기대면서 저의 궁극적인 대화의 상대는 하느님이시니 저의 약함도 당신의 물러서심으로 받아주실 거라 믿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대화에 대해 성찰하며 볼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서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제 그러면 요한복음서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본문을 읽어드리고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방금 들으신 요한복음서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성찰하고 있는 좋은 대화, 풍요로운 대화에 대한 좋은 본보기를 알려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과 인간이 어떻게 관계를 시작했고 어떻게 그 관계가 풍요로워졌는지 다르게 표현하면 하느님과 인간이 어떻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흐름, 관계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대화라고 말씀드렸지만 하느님 편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도 맞는 이야기 같아요. 아니면 거꾸로 하느님께서 듣지 않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을 건네오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 편에서 제대로 그분께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 우리한테 어떻게든 말을 건네오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상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대화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뭐 사랑이라고도 이름을 바꿀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랑과 말, 삶과 대화가 어떻게 엮여 있는지 요한복음서 1장 14절부터의 이야기로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전례적으로 지내고 있는 이 부활 시기에 대해 그 묵상을 깊게 해주기도 합니다. 인간의 모든 대화가 기대어 있는 그 하느님께서 건네오신 대화, 말 건넴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이어지는지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면 조금씩 하나씩 살펴보죠. 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구절에서 직역을 하면 말이 살이 되시어라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직접적인 말이죠. 히라보의 다는 단어에 그 사람에 해당하는 몸에 해당하는 인간의 몸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서 1장 14절은 살이라고 하는 우리가 정육점을 이야기할 때 쓰기도 하는 그런 단어까지 사용해서 예수님의 육화를 표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놓이게 되는 모든 고난, 모든 고통, 인간으로서 누리게 되는 땀 흘림과 웃음, 울음, 슬픔, 기쁨, 환희,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말씀이 취하신 몸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할 때 이 우리는 누가 될까요? 뭐 1차적으로는 당연히 이 요한복음서가 이 1장이 쓰여진 그 제자들이 첫 번째 대상이겠죠. 하지만 하느님의 창조는 또 하느님의 우리가 되심은 그분을 믿는 이들에게만 주어진 선물은 아닐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교회의 벽 안에 계시지 않잖아요. 당연히 우리와 똑같이 땀을 흘려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그들이 취한 모든 육체의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가셨다. 그것들을 당신께서 취하시고 기쁘게 받아 안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오는 구절이 우리의 이러한 육체성이 가진 귀함을 거꾸로 알려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어떤 그 공적인 사람들이 서로 나누는 그런 영예에 가까운 영광이 아니라 신적인 차원, 하느님에게만 유보된 그런 영광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사람이 구분되어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하느님성,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육체성이 따로 떨어져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인간의 육체들 가운데 섞여 사시던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그 가운데에서 드러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느님께 우리의 육체성, 이 땀 흘림과 웃음과 눈물, 슬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는지, 그분께서 그것을 당신의 영광의 자리로 선택하셨다라는 이야기이니 우리 자신 스스로도 우리가 취하고 있는 우리의 육체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힌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잠깐 멈춰서 대화의 속성과 관련 지어서 생각할 수 있겠죠. 말씀드린 내용처럼 대화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것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당신 자신을 개방하시고 열어놓으셔서 우리들이 되셨거든요. 궁극적인 대화의 핵심이고 대화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라고 나옵니다. 요한은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이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계신지를 뭐 학적으로 지식을 채워주는 그런 선언이나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따라오는 말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다.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바로 예수님의 하느님성,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세상 상조 때 그 말씀으로 세상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요한 이전부터 우리의 피조물 안에 계시는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했다고 하는 이 증언에서도 풍요로운 대화의 좋은 속성을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분에 대해 지식을 살찌우거나 그분에 대해 표면적인 판단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한데 이 증언이라고 하는 성서의 원래 단어는 순교라는 말로 바꿔도 될 만큼 증언, 증명, 증거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들을 증거자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만큼 요한은 자신의 믿음을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살아냈다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대화의 좋은 속성 중에 하나이죠.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없을 거니와 듣더라고 하더라도 귀만 울릴 뿐 마음은 건들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14절에 말이 살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것은 하느님의 하느님성이 인간의 거칠음과 합치되었다는 그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의 한 형태가 우리의 전례 안에 그대로 살아있는데 바로 성체 성사이죠. 사제의 말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제병은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갑자기 원래 그전에는 제병이었던 것이 예수님의 몸으로 뿅 하고 마법으로 바뀌었다라기보다 하느님께서 그 농부가 일구어낸 그 땀이 서려있는 빵을 당신으로 삼으셨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이 신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는 말은 직역하자면 말이 살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대화가 꼭 가져야만 하는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자기 증여라는 측면이 바로 결정적으로 드러난 것이겠습니다. 사랑이라고 바꿔도 되고 책임이라고 바꿔도 되고 희생이라고 이름표를 바꿔 달아도 되겠죠. 그래서 말씀이 살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이 말은 그 대화가 그 완성에 이르렀다. 사랑이 그 극한에 이르렀다라는 신앙 고백이겠습니다. 공간을 타고 그냥 흘러버리는 허무한 소리나 메아리가 아니라 우리의 아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그 땀과 같은 육체를 하느님께서 취하셔서 하느님이 되셨다는 아주 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이라고 바꿔 불러도 좋겠죠. 우리가 하는 지상에서 하는 모든 사랑은 아무리 그것이 크고 짙다 하더라도 너가 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사랑이신 하느님께서는 사랑 자체이신 그분께서는 그 말씀으로서 상대방이 되는 바로 우리가 되는 그러한 사랑의 극한을 보여주셨다고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말을 건네심으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취하셨다. 세상의 창조 때의 말씀으로 세상을 있게 하신 것처럼 말을 건네오시는 그 말 건넴으로 우리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서 1장은 그 육화, 성탄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믿음과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부활이 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알아보게 합니다. 육화로 드러난 사랑도 그리고 부활로 드러난 사랑도 서로를 꼭 필요로 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조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을 요구하는 대화처럼 상대의 경청을 바라고 상대의 자유로운 응답을 바라는 대화와 그리고 사랑처럼 창조 또한 부활과 육화와 같이 하느님의 말 건네심으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창조 때의 혼돈의 공간을 가르고 하느님의 음성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고 그 사랑이 인간이 극복하지 못할 육체성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죽음까지도 그 경계마저도 넘어서셔서 그 너머까지도 말을 건네셔서 부활을 이루어내셨다라고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건네오신 창조로부터 시작된 그 말 건네오심이 육화와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흘러들어와 귀전을 울리고 있다. 우리에게 말을 건네오신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대화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와 누군가가 주고받고 있는 대화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그 다섯 가지의 요소, 다섯 가지의 성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바라는 것을 잘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것을 잘 갈무리해서 잘 이야기해야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는지 귀 기울여 잘 들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나아감과 양보를 서로 잘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대화를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 결정적으로 하느님처럼 내 자신을 내가 하는 말을 통해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서 1장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어서 17절 이하의 요한복음서 1장의 말씀을 들어보죠. 특히 18절에 좀 주목해 보고 싶은데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라는 말로 우리와 하느님 사이의 간극을 요한복음서 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하느님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느님을 아는 크기보다 모르는 크기가 훨씬 더 클 겁니다. 우리가 어찌 하느님께 가 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베유가 자주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간극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현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간극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를 또 다른 창조라고 그리고 부활을 필연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의 저자도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이라는 말을 좀 더 원문에 가깝도록 옮겨보면 아버지 안에 계신 아버지의 그 품 속에 있는이라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부이신 하느님과 그리고 그분의 현현이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내밀하고 밀접하다라는 것을 나름의 언어로 표현해 낸 것이겠죠. 이것만으로도 부족해서 18절에서는 끝부분에 하느님이신 그분이라고 예수님의 신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화,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도 본 적이 없는 하느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 간극을 하느님 편에서 넘어와서 당신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져지는 형태로, 들리는 형태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 또한 마찬가지죠. 하느님께서는 말씀으로만 극복하시고 사랑이시고 승리하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한계를 당신께서 넘어서신 것으로 우리를 그곳으로 영광의 자리로 불러 세우시는 초대하시는 미리 예비하여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요. 이 맥락 안에서 대화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내가 했던 말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는 많은 말을 하고 대화를 나눴지만 겉으로만 꾸며진 말들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처럼 우리는 하느님을 닮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처럼 우리 자신을 죽이는커녕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대화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내 자신의 속만 부풀린 그런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많은 정보들을 전하고 있지만 정작 말하고 있는 내 자신은 단 한 뼘도 양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했던 수많은 말들을 우리는 잘 기억해요. 우리가 했던 많은 대화에도 불구하고 곧잘 그 대화 후에 쉽게 지친다는 것은 그 말 속에 내 자신이 담기지 않아서이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말 속에 말하는 그 사람이 섞여 들어가야 하겠지만 마치 하느님께서 들려주신 요한복음서의 귀한 이야기처럼 그 안에 하느님처럼 우리 자신이 섞여야 하지만 세상에 많은 그 허상으로 가득 찬 대화 그리고 서로가 이기기 위해 나누는 그 대결적인 대화에서는 도저히 우리 자신을 실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더 지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내 자신을 그 안에 담을 수 없기에 계속해서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하진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대화의 끝은 충만이라기보단 그 피곤함과 도피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하지만 대화하는 내가 그 대화에 묻어나오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대화 후에 더 지치는 것이겠죠. 수많은 허상적인 대화들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대화의 속성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요. 대화가 주고받는 것이 지식을 넘어선 너와 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는 풍요로운 대화 속에서도 내 자신과 너가 담기도록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그 우리의 대화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잠깐의 대화 속에도 내 자신을 담기 위해 조금 더 내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시간들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주고받을 대화가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충만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드린 이 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간직하시고 요한복음서 1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묵상 도구로 삼으시면서 부활 시기에 나누시는 그 대화들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시고 성찰하시면서 풍요로운 대화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전례 때 여자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전한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남자든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자기의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여자든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자기의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자는 머리가 깎인 여자와 똑같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으려면 아예 머리를 밀어버리십시오. 머리를 밀거나 깎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면 머리를 가리십시오. 남자는 하느님의 모상이며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사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또한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생각하여 그 머리에 권한의 표지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를 통하여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느님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울리는 일입니까? 이미 자연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다니면 자기에게 수치가 되지만 여자가 긴 머리를 하고 다니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너울 대신에 긴 머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논쟁을 벌이고 싶어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러한 관습이 없고 하느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주님의 만찬. 이제 내가 지시하려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임이 이익이 아니라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교회 모임을 가질 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나는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 분파도 있어야 참된 이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데 모여서 먹는 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닙니다. 그것을 먹을 때 저마다 먼저 자기 것으로 저녁 식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이는 배가 고프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은 먹고 마실 집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진 것 없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또 이미 죽은 이들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잘 분별하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도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단죄받지 않도록 우리를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만찬을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려주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미리 먹어 여러분의 모임이 심판받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 밖의 것은 내가 가서 일러주겠습니다.
하지 않고 옛날의 일들을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JP에듀케이션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구 알바니 한아름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2025년 상반기 국내외 종교계의 최대 이슈는 레오 14세의 새 교황 취임이었습니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4월 22일 선정했고 이어 레오 14세가 지난 5월 18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신임 교황으로 즉위했습니다. 레오 14세는 지난 2002년, 2003년, 2008년, 2010년 등 한국을 4차례 방문할 정도로 각별한 인연이 있는 인물이어서 국내에 관심이 더욱 높았습니다. 레오 14세가 과거 한국을 찾았을 때 직접 직접 만났던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의 한국 지부 이기훈 수사는 교황님은 이동하실 때 전용차보다 전철을 이용할 정도로 옆집 아저씨처럼 소탈하신 분이라고 기억했습니다. 서울대교구 정순택 대주교는 새 교황님께서 가톨릭 사회교회를 정립한 레오 13세 교황을 계승하기 위해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인권과 여성, 노동 문제에 대한 가톨릭 사회의 교리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반영해 레오 14세라고 교황명을 정하셨다고 본다고 해석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미국 시카고 출신으로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시카고 관구 소속입니다. 그는 2027년 세계 청년대회 서울에서 한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며 방북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할에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파시피카 의학협회가 공공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주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태푸니 코키리는 공공자금이 부적절하게 와나우오라 위임 서비스에 사용됐다는 주장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시피카 퓨처스 리미티드를 포함한 두 개의 기관에서 자금이 잘못 사용되었다는 주장과 관련이 있으며 모아나 파시피카가 파시피카 의학협회와의 와나우오라 계약을 통해 연간 77만 달러를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시피카 의학협회 그룹 의장 키키 마오와테는 프로 럭비팀을 지원하는데 공공자금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오와테는 공공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다는 어떤 주장도 강력히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모아나 파시피카는 2024년 7월 1일 파시피카 의료협회 그룹의 일원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모아나 파시피카 자선 신탁이 정식으로 설립돼 전문 럭비팀과 모아나 파시피카 커뮤니티 스포츠 프로그램을 둘 다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이번 주 발표된 테포 마타카나가 자금을 지원한 마오리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는 광고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일부 망명 신청자 및 이민자를 전자적으로 감시하려 하며 비행기를 통한 대규모 망명 신청자 도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벽 급습 조사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고 해외에서 발생하더라도 이민자에게 일자리를 주는 대가로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민장관 에리카 스탠포드는 전자감시가 보안 위험을 초래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이민자 및 망명 신청자에게 구금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제 추방 전에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법안은 4월에 도입됐으며 스탠포드 이민장관은 RNZ과의 인터뷰에서 전자감시가 3년 전 빅토리아 K씨가 진행한 검토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보고서는 교정시설에서 망명 신청자를 장기 구금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잘못된 일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스탠포드는 현재로서는 구금이라는 지나치게 가혹한 선택지와 너무 느슨한 세 가지 요건에 기반한 관리 방식밖에 없다며 그 사이에 해당하는 중간 단계가 사실상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망명 신청자는 비자를 통해 뉴질랜드에 입국한 후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작년에는 144명이 승인됐습니다. 이들은 UNHCR을 통해 매년 1,500명 수용명이 수용되는 난민 쿼터와는 별개로 후자는 입국 시 이미 난민 및 영주권자로 인정됩니다. 새 법률에 따르면 구금 또는 전자감시에 대한 결정은 지방법원 판사가 하게 되며 망명 신청자에 대한 구금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뉴질랜드 퍼스트 비례대표 국회의원 타나 언코비치가 사임했습니다. 언코비치는 민간 부분에서 뉴질랜드 국민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클랜드를 기반으로 활동해온 언코비치는 성명을 통해 공직에서 일한 것은 큰 영광이지만 앞으로는 민간 부문과 코칭, 컨설팅 분야에서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 언코비치는 라이프 및 비즈니스 코치, 대중연설가 그리고 저자로 활동했습니다. 초선연설에서 언코비치는 노인들에 대한 존경심이 자신을 뉴질랜드 퍼스트 당으로 이끌었다고 밝혔습니다. 브레 대표 명단에 따르면 언코비치의 뒤를 이어 상업개발 컨설턴트 데이비드 윌슨이 다음 순서입니다. 언코비치는 국회에서 사회복지, 경제개발, 과학 및 혁신 분야의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피터스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언코비치의 결정을 아쉽게 생각하지만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캔터베리 지역의 일부 공역이 이제 시험 비행을 위한 영구적인 지역 공역으로 할당됐으며 이는 해당 지역을 항공우주혁신 분야의 세계적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우주 담당 장관이 밝혔습니다. 듀디스 콜리스 장관은 이번 시험 비행 공역 지정으로 인해 엘즈미어 호수의 타와키 국립항공우주센터 및 기타 항공기업들이 차세대 기술을 안전하게 시험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8월 7일부터 6개의 제한구역 및 위험구역이 영구적으로 지정되며 필요할 때만 활성화돼 다른 항공운항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하게 됩니다. 콜리스 장관은 특히 우주산업 부문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콜린스는 우주산업은 2023년에서 2024년까지 5년 동안 53% 성장해 뉴질랜드 경제에 24억 7천만 달러 이상을 기여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첨단 항공 부문은 4억 8천만 달러를 기여했고 일부는 우주산업과 겹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한구역은 타와키가 항공기의 진입, 이탈 및 운항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위험구역은 공역 사용자에게 비행에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 경고합니다. 민간 항공 규칙에 대한 이번 변경안에 대한 공공 의견 수렴은 7월 27일에 마감됩니다.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 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주십시오. Dynaspeak.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지난 6월 13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을 기습 공격하며 고위군사 지휘관들을 살해했습니다. 핵무기 개발을 부인하고 있는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의 군사기지와 도시를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현재 양국은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쌍방휴전 상태에 있지만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이란인들에게는 이 전쟁으로 인해 가족들과의 안정적인 연락이 끊겼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여전히 그들에게 무겁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약 80여 명의 뉴질랜드 이란인들이 이란의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뉴질랜드 국방군은 이들을 귀국시키기 위해 수송기를 투입했으며 미나는 남편이 이 비행기를 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변 보호와 이란에 있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 익명을 요청한 미나와 아바는 모두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뉴질랜드 내에서 서로 다른 도시에서 각각 소프트웨어 및 교육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격화되었던 지난 몇 주 동안 이들은 휴가를 내고 각종 가족 걱정에 집중해왔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자국민 송환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가족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일부는 인터넷 접속이 불안정한 지역에 있었고 외교통상부에 등록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뉴질랜드 내 이란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들은 이란에 있는 가족들에게 긴급 비자를 발급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뉴질랜드 MBI 기업혁신고용부 측에서 관련 조치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는 상태입니다. 휴전이 현재 유지되고 있고 가족들이 구조 비행편을 통해 곧 뉴질랜드로 돌아올 예정이긴 하지만 많은 이란인들에게는 여전히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확실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경찰, 구급대원, 소방관, 교정직원 등 1차 대응 요원에 대한 폭력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새 법안에 따르면 고의로 상해를 입힐 의도로 공격한 경우 최대 5년, 실제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는 3번 실수하면 끝인 3스트라이크 제도에 따라 의무적인 최소 형량이 적용됩니다. 현재 경찰에 대한 폭언에 적용되는 조항은 구급대원, 소방관, 교정직원 등으로 확대되며 이 경우에도 최대 3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이러한 조치가 전적으로 적절하다며 위험한 상황에서도 시민을 돕는 이들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폭력에 대한 명확한 처벌과 무관용 원칙이 필요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2020년 뉴질랜드 퍼스트가 발의했다가 부결됐던 법안을 기반으로 하며 현재는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당과 경찰협회도 이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법적 보호뿐만 아니라 근무 환경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보건부가 주류 산업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촉 지침을 마련합니다. 이는 보건당국자들과 주류 로비스트들 간의 지나치게 밀접한 관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RNZ 보도에 따르면 보건부 산하 공중보건국의 간부 로스벨은 주류 로비스트들과 자주 접촉하며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이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 음주 지침 개정 작업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공개된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로비스트들은 태아 알코올 스펙트럼 장애 대응 계약 초안과 주류세 투자 계획안에도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클레어 밀스 박사를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우호적인 소통이 공중보건 정책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건부는 담배 산업과 달리 주류업계는 정책 결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있다며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주류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연간 9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편 업계는 스매시드 같은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조하며 정책 결정에 더 많은 참여를 요구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자료는 정보 공개법 조항에 따라 여전히 비공개 상태입니다. 이번 주 태스만과 네슬린 지역에 또다시 강한 비바람과 천둥 번개가 예보되면서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수요일 밤부터 금요일까지 강한 강풍과 함께 폭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며 기상특보와 경보가 추가로 발령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주말 기록적인 강우로 인해 광범위한 침수와 재산 피해가 발생한 데 이은 것으로 기상청의 헤더 키츠는 예보가 예상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미첼 민방위부 장관은 초기 경보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역의 복잡한 지형을 이유로 강우 레이더 설치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태스만 지역의 팀 킹 시장은 특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광범위하게 심각하다고 전하며 폭수 피해 복구 작업 중 5대째 홉 농사를 짓던 피터 라인스 씨가 나무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농민들은 논밭과 기반시설, 생계수단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으며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넬슨 씨와 태스만 지역 주민과 사업자, 비영리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 구호 기금이 마련됐습니다.
I have a dream.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DynaSpeak.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교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인 톰 베릭 주트 리키의 미국 대사는 이스라엘이 시리아, 레바논과 평화협정을 맺기를 바란다고 29일 현지시간 밝혔습니다. 베릭 대사는 이날 보도된 투르키의 국영 아나톨로 통신 인터뷰에서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증오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대한 종교적 원한을 품고 있지 않으며 국경의 평화를 바란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베럭 대사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벌어진 일은 우리 모두가 이제 멈추고 새로운 길을 열자고 말할 기회라며 중동은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두가 아브라함 협정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반복해온 중동의 이슬람, 아랍 국가들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외교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날 베럭 대사는 영토 관련 주장에 오해가 있다며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레바논과 이스라엘 사이에 논의와 소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9일 현지 시간 다음 달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시안과 관련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안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고 묻자 아주 간단하다며 우리는 편지를 보낼 것이며 나는 지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1일 발표한 무역 상대국별 상호관세를 효력 발생일인 같은 달 9일 90일간 유예했고 이후 미국은 국가별 무역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일본에 대해 서한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는 대신 미국은 수백만 대의 일본차를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것은 불공평하며 나는 그것을 설명하고 일본은 그것을 이해한다며 우리는 일본과 큰 무역 적자를 갖고 있고 그들은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라파엘 글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핵시설 손상에도 이란이 수개월 내로 농축 우라늄 생산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8일 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글로시 총장은 전날 미국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란 핵시설의 일부는 여전히 건재하다면서 내가 보기에는 이란이 몇 달이라는 기간에 또는 그보다 짧은 기간에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원심 분리기 캐스케이드 다단계 설비를 몇 개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폭격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이 말살돼 수십 년 후퇴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으로 핵시설 폭격 성과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루시 총장은 이란이 기존에 생산했던 약 400g의 고농축 우라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폭격 전 이동시켰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물질이 어디에 있을지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일부는 공격의 일부로 파괴됐을 수 있지만 일부는 이동됐을 수 있다면서 따라서 언젠가는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역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시설에서 아무것도 밖으로 옮겨지지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다릅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선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210조 원 재원 규모를 고려하면서 수많은 공약 가운데 실현 가능성과 재정 여건을 따져 핵심 국정 과제로 조정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입니다. 지난 3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1분과 조세 재정 제도 개혁 태스크포스는 공약별 예산 소요와 재원 조달 계획을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제시한 공약 재원 규모는 210조 원입니다. 이를 5년간 단계적으로 집행한다 해도 연간 평균 40조 원에 달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조정에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210조 원 내에서 공약 이행의 현실성, 시급성,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향후 5개년 국정과제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수의 당국자는 당장 추진할 과제, 5개년 안에 추진할 과제 등으로 나누어 여건을 봐가며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별 작업이 이르게 마무리된다면 오는 8월 발표될 내년도 본 예산부터 반영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달 중사순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 편성의 밑그림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 운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5월 전산업 생산이 제조업 부진 등의 영향으로 두 달째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소매 판매는 석 달째 반등하지 못했고 설비 투자도 석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1차 추가 경정 예산 집행에도 내수 지표 부진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 산업 생산지수는 112.5로 전달보다 1.1% 감소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두 달째 마이너스입니다. 제조업 생산이 3% 줄어드는 등 관공업이 부진한 영향이 컸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정보통신, 운수, 창고 등에서 생산이 줄면서 전달보다 0.1% 줄었습니다. 소매 판매는 내구재, 준내구재에서 판매가 늘었지만 화장품 등 비내구재 등에서 줄면서 전달과 같았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달보다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도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스타프, 인터넷.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26원 41전, 한국에서 보낼 때 834원 67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8원 15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간간이 소나기가 오겠으나 오후 들어 조금씩 맑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최저 기온은 8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오늘보다 다소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이선재였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랭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JMP1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캐시얼 캐시판입니다. 한국 책 독서 모임 버킷헤드 라이브러리 안내입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독자들과 최근 읽은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추천 도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인 한국어 사용자들을 위한 모임입니다.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버킷헤드 라이브러리 204 희네 모레 스트리트에서 있습니다. 한국책 독서 모임 그랜필드 라이브러리 안내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정겨운 한국어로 책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독서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책을 발견하는 즐거움도 함께 나눠볼 수 있습니다. 매월 두 번째 화요일 그랜필드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리듬 앤드 스토리 타임 그랜필드 라이브러리 안내입니다. 그린필드 도서관에서 미착 아동들과 보호자들을 위한 음악, 노래, 춤, 동요, 이야기와 거품놀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시까지 그린필드 라이브러리 벤틀리 에버뉴 그린필드에서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한 재미위한 게임을 안내해드립니다. 웃음과 협동 그리고 친근한 경쟁을 준비할 수 있으며 게임은 아이들, 부모님 그리고 모든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게임들이 있습니다. 7월 1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 할랜드 파크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게시한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